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애수아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함께 있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 참석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부장과 예수님이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백부장이 누구인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성이 백시요. 이름은 부장. 차가운 농담이죠. 혹시나 백부장이 누구야? 사람 이름인가? 하실까봐. 백부장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제가 써놨는데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했더니 그 밑에 보면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군대의 지휘관. 지금 말하는 무슨 말이냐면 장교를 말하는 장교. 그래 대략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하급 지휘관이에요. 매우 높은 지휘관이 아니라 지휘관 중에 장교 중에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보면은 현대 군대의 중대장 정도라고 하니까 중위에서 소령 사이의 계급에 속해 있는 그런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핵심 인물로 나옵니다. 자,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백부장의 인격 전에 백부장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요. 백부장의 사회적 지위를 제가 설명하면 여기서 나와 있다시피 백부장이라는 지위가 있어요. 백부장이라는.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군대 장교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 군대입니까? 로마 군대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 사회를 지배했던 나라가 누구냐면 로마입니다. 즉 로마에서 자기가 지배한 나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장교들을 보냈습니다.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 중에 100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 지위에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유대 땅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있겠습니까? 지배하는 사람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배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은 그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 사람 됨됨이가 좀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개의 장면이 나와요. 하나는 종을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어떤 백부장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단어가 잘 안 어울려요. 사랑하는 아내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친구도 아니에요. 대상이 누굽니까? 종이란 말이에요. 종은 뭐냐면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노예. 2000년 전에 로마 사회에서의 노예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신세였어요. 근데 그 종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고귀하게 귀하게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아주 귀하게 여겼다라고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백부장이 종을 대하는데 그 종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다. 자, 이걸 보면 한 사람만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거느리는 많은 종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다고 충분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인격이 훌륭했어요. 두 번째 장면은 7장 5절에 보면 피지배층에 대한 태도인데요. 지배하는 사람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백부장을 소개하면서 했던 내용인데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들어볼 텐데 백부장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가, 백부장이, 우리 민족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인 유대인, 우리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힘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줬어요?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다시피 회당은 뭐 하는 곳이죠? 성전 말고 유대인들이 각각 흩어져 사는데 각 지역마다 회당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장소가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그 회당을 누가 지어줘요? 로마의 지배자 위치에 있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줬단 말이에요. 이 말은 백부장이 지배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랫사람인 피지배층인 민족들을 어느 정도로 아꼈는지를 보여주는 그의 인격이 아주 훌륭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매우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직접적인 만남은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직접적인 만남이 없다는 거냐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첫 장면이 7장 2절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백부장에게 누가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얼마나 큰 병이냐면 죽을 정도였어요. 곧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 않고, 자, 7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유대 땅을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 소문이 누구의 귀에까지 들려왔냐면 백부장의 귀에까지 들려온 거죠. 그래서 백부장은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 종을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있는 곳을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 않았습니다. 매우 독특하게 자기가 안 가고 누구를 보냅니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냈다고 하는데, 자, 밑에다가 제가 써놨습니다. 유대인의 장로가 누군가? 자, 유대인의 장로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예, 명칭은 비슷한데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자, 유대인의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밑에 뭐 유대교에서 장로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 지혜와 덕망을 갖춘 지도자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의 교회 장로님은 교회 안에서의 장로님이죠. 그 당시에 유대사회의 장로는요, 사회 전체의 장로입니다. 사회 전체의. 그러니까 활동 영역이 달라요. 활동 영역이.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부족이나 공동체의 지도자를 의미했고 신약시대에는 유대교 회당의 관리자나 종교재판소인 산헤드린 구성원을 포함해서 유대사회에서 매우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유대 장로들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예수님께 보냈다는 거예요. 왜 보내겠습니까?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 종을 구해달라고. 구해달라고. 그 말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고쳐달라고 장로님들을 보냈는 거예요. 유대 장로님들. 그 말은 예수님도 누구죠? 예수님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로마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유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장로들을 보냈다는 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는지를 충분히 감안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로들이 갔습니다.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7장 4절을 보면 그들이 유대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서 간절하게 구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이 일을 한다는 게 뭐냐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이 백부장에게는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5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유대 장로들을 보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혹시나 안 갈까 봐, 왜 안 갈까 봐 그런 예상이 있냐면 누가 갔어야 됩니까? 원래는 백부장이 직접 찾아갔어야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혹시나 예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까 봐.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하여 감정적으로 호소한 거예요. 이 백부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유대민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줍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 종을 고쳐주셔야만 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한마디 다른 말 없이 그 백부장들과 함께 가십니다. 그래서 7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셨습니다. 함께 가셔서 그 집이 이제 멀지 않고 이제 곧 백부장 집에 도착할 즈음에 두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백부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나와서 영접을 해야죠. 그래야 되는데 백부장이 이번에 또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의 친구들을 보냅니다. 앞에서는 유대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리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의 친한 벗들을 보냅니다. 이것이 무례한 행동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까는 유대 장로들을 보냈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해서 보내준 거고요. 벗들을 보냈다는 건 또 뭡니까? 자기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보내줬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그만큼 좋았던 것이죠.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을 들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호칭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선생도 아닙니다. 보통은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여라고 말합니다. 아니 지배자인 백부장이 위치해 있는 장교가 로마 장교가 유대인인 예수라는 젊은 청년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세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집에 들어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7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을 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을 볼까요? 9절입니다. 9절. 9절을 보면, 예, 9절입니다. 7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말을 듣고 백부장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의 태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놀랍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를요? 백부장의 말을 듣고 그 백부장을 놀랍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영어성경에 보면은 경이롭게 봤다고 말합니다. 경이롭게.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봤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돌이키사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저는 바로 이 구절에서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듣고 그 백부장의 태도를 어떻게 봤습니까? 무엇으로 봤어요?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백부장의 태도를 믿음으로 규정하셨는가? 아까 제가 봤듯이 백부장은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말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믿음일까? 왜 예수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셨을까? 저는 그것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질문이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뭘까? 믿음이란 단어를 백부장은 단 한마디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믿는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이만한 믿음을 나는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본 적이 없다. 어디서 본 적이 없다고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뭘까?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분 있습니까? 믿는 게 신뢰하는 것이죠. 맞아요. 믿는 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많은 성도님들에게는 믿음과 신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데 두 개가 동전의 양면인데 이걸 의도적으로 분리해버렸어요. 신학적으로 분리해버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분리해버렸어요. 믿음은 구원받는 것이지 뭐. 믿음은 천국 가는 것이지 뭐. 믿음은 지옥에 떨어질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즉 내가 영벌에서 영생으로 가는 통로, 이걸 믿음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뭘 빼버린 겁니까? 신뢰를 빼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언제나 뭐가 따라와요? 신뢰가 따라옵니다. 믿는다고 하면은 뭐 하는 겁니까? 신뢰하는 겁니다.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지 나는 신뢰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야? 거짓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부장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7장 7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제가 의도적으로 말씀만 하사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글씨를 꼭 기억해 주시라고요. 자, 보십시오. 어떤 맥락이었습니까? 제가 앞에 내용을 쭉 설명드렸죠. 이제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백부장이 만나는 과정을 쭉 들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요구대로 백부장의 집까지 거의 도착했을 때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건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요. 감히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이 누추한 저희 집에 올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태도로, 이런 겸손의 자세로 말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지 마시고 거기에서 뭐만 하시라고요? 말씀만 하시면. 자, 보세요. 말씀만 하시면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내 하인이 나아야 안 나와요? 낫게 하소서란 말은 무엇입니까? 90% 믿는다는 거예요? 50% 확률로 본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100% 믿는다는 뜻입니다. 100% 신뢰한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셔도 여기에 있는 죽을 병에 걸리는 내 하인이, 예수님 보지 않고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은 낫습니다. 이게 바로 신뢰예요. 누구를 향한 신뢰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신뢰한 것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단순한 능력이 대단한 의사 정도로만 봤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단한 의사라고 했죠. 의사로도 누구를 봐야 고칠 수 있어요? 의사는요? 환자를 보고 어디가 아픈지를 진단을 해봐야 낫지 않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인류 역사 내내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직접 환자를 보고 그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의사들은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의사라도 안 보고 고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시켜주세요. 없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합니까? 보지 않아도, 보지 마시고 저 멀리서 말씀만, 무슨 말씀만 해달라는 거죠? 네 종이 나았다. 이 한마디만 해줘도 내 하인은 낫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능력이 있는 의사 정도가 아니라 누구 수준을 올려놓은 거죠? 하나님 수준을 올려놓은 겁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드립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3절에 그 유명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무엇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생겼어요? 빛이 있었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하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이 있잖아요. 빛이요. 모든 인류를 밝혀주는, 이 우주를 밝혀주는 빛이 생겼단 말이에요. 과학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못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죠. 저는 이 한마디에서도요,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어요. 자, 이것을 백부장이 누구에게 적용한 겁니까?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예수님 여기 오지 마시고요, 말씀만 해주세요. 직접 환자 안 보시고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은 나을 수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는 것과 멀리서 말씀 한마디로 저 네 종이 나았다라는 말만 해줘도 직접 보지 않아도 내 종은 낫습니다라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저는 차이를 모르겠어요. 백부장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여기에서 신뢰를 봤어요. 백부장이 갖고 있는 믿음은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신뢰하는 믿음. 누구를 신뢰한 겁니까? 예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신뢰입니까? 인간 예수, 인간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유대인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의 눈에는 자기가 지배하는 힘없는 나약한 유대인, 그 유대인의 한 청년, 그런 예수로 보이지 않고요, 누구로 보였습니까? 저는 아마 백부장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본 겁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를 여기서 기록해 준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떻게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어디서 못 봤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되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그 문장을 가장 많이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에게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저 인간 예수로만 인정을 했죠. 아, 능력이 좀 있어서 병자들을 고치는 정도구나, 대단한 의사 그 정도뿐이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런, 이렇게 멀리서 말씀 한마디로 환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믿었다라는 거.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이 정도까지 가야 우리의 신앙이 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잘 보십시오. 다윗이 이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진짜 다녔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걸어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배운 게 있습니다. 그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시다고요. 자, 그러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본 것입니까?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안 보고도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서 나 혼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처럼 보이는데 돌아봤더니 누가 나와 동행하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셨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도 고백했던 겁니다. 이 말은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였다면요.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 혼자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여기에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아프기도 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내 자녀가 있는데도 나 혼자 외로이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진짜 신앙인이라면 그곳에 누가 계시다고 믿어야 됩니까?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어야 됩니다. 내 남편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내 자식도 내 마음 몰라주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나를 실망시키고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사람들은 나로부터 멀리 떨어진다 할지라도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인간의 배신을 경험한 그곳에서도 누구는요?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더라. 사망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아내가 도망가고 남편이 도망가고 자식들이 다 나를 버려도 그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옆에서 비웃습니다. 너 하나님이 눈에 보이냐? 하나님 눈에 보여?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네 눈에 보여? 아니, 내 눈에도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저 멀리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다는 말 듣고 뭐랍니까? 눈도 안 보면서 오지 마세요. 오지 않고 말씀만 주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히브리어 시편 62편을 볼까요? 시편 62편 1절과 2절 너무 위대한 신앙의 이것도 다윗이 고백한 건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직 그만이 흔들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신뢰하십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신뢰하십니까? 근데 그 신뢰하는 정도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에게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도 주님만은 신뢰하십니까? 내가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곳에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내 영혼이 잠잠히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신뢰하십니까? 물질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넘어질 것입니다. 크게 흔들릴 뿐만 아니라 쓰러지실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하려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직 그만이,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신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까지 안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끝납니다. 예. 믿음의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신뢰한 다음에 그 신뢰가 끝까지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존중이. 저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가 7장 7절에 나옵니다. 근데 7장 8절에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영어 성경에는요 앞에 뭐가 나오냐면 왜냐하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즉 바로 앞절에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요 내 밑에도 누가 있어요? 병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병사에게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하면 저거 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내게 종들이 많아요. 그 종들에게 이거 하라고 하면 다 해요. 그 말은 누구 무슨 말합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나는 내 종들이 내 병사들이 따라하듯이 나는 무조건 예수님 말에 따르겠습니다라는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존중을 본 거예요. 존중. 그 존중이 어느 정도로 존중이 구약 성경에는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경외한다고 씁니다. 경외.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 있잖아요. 그 경외하는 단어에는요 뭐가 들어있냐면 존중한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존중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본문에서 확인하는 게 뭐냐면 자 주인과 종의 관계를 보십시오. 주인과 종. 내 종더러. 그러면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종의 주인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누가 내 주인입니까? 백부장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는 뭡니까? 종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신뢰의 정도가 아니라요. 예수님에 대한 극도의 가장 최상의 존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명령이 나옵니다.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저희 가라고만 하고 오라고 옵니다.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그 말은 자기에게 조용합니다. 예수님이 나보고 가라고 하면 나 가고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다. 그 말은 지금 예수님 만나지 않았어요. 자기 벗들을 보냈어요.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내 아이 낳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합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옵니다. 만약 예수님이 벗들을 향하여 너 가서 백부장 오라고 해. 그러면 이 백부장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지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게 해서 그런 말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높으신 분이니까 내가 감히 그분의 얼굴도 못 볼 것 같아서 그분 앞에 최대한 낮추어서 낮추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오라고 하시면 나 갈게요. 이 정도의 존중이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더 볼까요? 이 본문에서 또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높낮이를 보십시오. 높낮이. 누가 높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높이 있고 자기는 낮춘 거예요. 자기 밑에 부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 밑에 종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나는 예수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상하가 확실하게 맺어진 겁니다. 자, 오늘날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 친근하게 생각하는 나머지 예수님은 나의 친구. 찬송가도 많이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야, 내가 너희들 친구야. 그랬더니 오늘날 말하는 맞짱 뜨자라는 그런 친구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한 거예요. 1세기에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한 것과 오늘날 이 시대에 야, 우리 프렌드, 우리 친구 하자는 것과는 완전히 격이 다른 겁니다. 지금의 친구는 다 어떤 친구예요? 똑같은 레벨로 다 어깨동무하는 친구지요. 그러나 1세기라는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상하를 무시하고 높낮이를 무시하고 대등한 관계로 친구란 뜻이 아닙니다. 친근한 것도 좋은데 예수님에 대한 존중심이 사라져버릴 정도로 성도님들을 만약 그런 습관을 들이게 한다면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백부장의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종이고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저는 갈 거고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면 올 겁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저는 할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잠깐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할 게 뭐냐면 백부장의 위치가 뭐라고요? 백부장의 위치. 지금 지배자입니다. 로마 장교입니다. 그리고 유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자기가 지배하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낮은 자세로 자기를 돌아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시대에 교회가 회복해야 될 예수님에 대한 존중심,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회복의 요소라고 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뭐가 필요합니까? 왜 교회에 와서까지도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습니까? 사회에서 잘 나가면은 뭐가 대단한 겁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까지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사회의 주의가 높은들 예수 옆에 나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종에 불과합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이런 자세로 나온다면,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CEO인데, 내 월급이 얼마인데, 내가 어떤 차를 몰고 있는데 왜 이 교회에서는 알아주지 않아, 만약 그런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만한 것이지요. 정죄받아 마땅한 것이지요. 뭘 못 배운 겁니까? 교회 와서 자기가 종인 것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보잘것이 없는 사람인 것을 전혀 배우지 못하고 교회 와서도 예수님 앞에서도 떳떳해지려고 하는 그 오만함이, 그 교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존중하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을 존중하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무한신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극도의 존중심이 그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날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 나왔을 때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는지 설교의 결론으로 이렇게 한번 맺어보기를 원합니다. 설교의 결론을 보면 첫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가장 신뢰하는 믿음이 뭐하라고요? 귀하다고요. 이 시대 교회 신자들에게, 신자들 중에 가장 귀한 신자는 누구를 신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장 신뢰하는 성도. 그런 분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회에서 보잘것 없어도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성도. 얼마나 귀합니까?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예수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가장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믿음이 귀합니다. 가장 존중하는 예수님으로 여러분 한평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존중하는 사람 많이 있죠? 다 제끼고 최윗단으로 누구를 내세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존중심, 그분에 대한 경외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백부장이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지배자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지배한 민족 중에 가장 연약한 유대인 그 예수라는 사람 앞에 바짝 엎드리며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과연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왔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 사회적인 지위, 내 경제적인 지위, 나의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